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지난 18일 진행된 미러 장관급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21일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을 중러 정상 간에 논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미러 장관급 회담 결과를 브릭스 정상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주도하는 10개 신흥 경제국의 협력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디리아궁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어 미러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등 4개항에 합의했습니다. 그 뒤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종전 논의에 배제됐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시각에 보조를 맞춘다는 지적에 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21일 브리핑에서 평가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잘못된 느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이 전쟁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후원의 효과는 매우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히려 정말 혐오스러운 부패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미러 장관급 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준비도 의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1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로 사우디가 거론되는데 확인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장소에 관한 진전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 전에 미러 간에 또 다른 고위급 접촉이 있을 수 있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잘라 답하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관급 회담에서 러시아가 동유럽 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철군을 미국에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뜻하는 특별군사작전 3주년을 맞는 데 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3년간의 결과를 요약하기는 이르다며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관련 행사를 치를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모든 목표는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부과 중인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 펑 중국 부총리가 21일 화상회담을 진행합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 경제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허리 펑 국무원 부총리가 21일 저녁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와의 영상통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미 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미 경제 분야 주요 현안은 관세 문제 등인 것으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앞서 이 같은 계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전날인 20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21일 아침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첫 전화 통화를 한다고 밝히고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을 향한 자신의 첫 메시지는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 관계 핵심 현안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펜타닐 전구체 성분이 유입되는 것을 정말 막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인데 미국에서 오남용이 확대하면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차례로 만납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더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만난다면서 오는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각각 회담하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연쇄 회담의 의제는 미 프랑스, 미 영국 각각의 양자 현안 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사안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계획은 현지 팔레스타인인들의 퇴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미국의 중동특사가 20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독재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로 허용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미한 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독재자들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대응 역량에 대한 질문에 이 세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그는 최고의 협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푸틴 대통령을 상대할 능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주도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개인적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라면서 그와 잘 지낸다는 것은 모두에게 큰 자산이라면서 북한과의 정상 외교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낮아 우크라이나군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전 유럽주둔 미군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직접 참전했던 우크라이나 의원은 북한군이 구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주둔 미군사령관은 2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호지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전술에 대한 토론에서 북한군이 전장에서 교훈을 얻어 적용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호지스 사령관은 러시아는 애초에 북한군을 추가적인 총알받이 이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좋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I do see opportunity for us though. What a great time to launch a big snap exercise in South Korea.
호지스 전 사령관은 김정은에게 한반도 남쪽의 존재를 상기시키기 좋은 때라면서 그가 더 많은 탄약과 병력을 러시아로 보낼수록 그의 취약성이 커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지스 전 사령관은 또 러시아로부터 돈이나 기술,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 한 김정은이 죽은 병사들에 대해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정보위원장은 북한군은 매우 잘 훈련된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지만 1960년대와 70년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현대전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can say about the North Koreans is that they are very good soldiers. They are very well trained, but the way they are trained reflects the methods of warfare.
구체적으로 북한군은 전장에서 일반적으로 큰 대형을 이루어 행동한다며 소련 시대에 사용된 전술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전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현대식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드론이 그들을 쉽게 발견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텐코 의원은 러시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들은 북한군이 이런 대형을 형성하지 않게 하거나 적어도 드론을 피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전진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텐코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원 입대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군이 파병된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했습니다. 벤자민 젠슨 CSIS 미래연구소 소장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귀국하면 본국의 남은 병력에 현대전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젠슨 소장은 그들이 귀국해서 무엇이든 공유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며 그들은 곳곳을 다니며 우크라이나인과 미국인들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에 대해 거짓말이나 하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m actually not so confident they are going to go back and be able to share anything. They're probably going to be paraded around telling lies about how many Ukrainians and Americans.
우리는 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잇는다며 권위주의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국민들 간 신뢰가 없기에 서로 배우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젠슨 소장은 또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연합군 전쟁이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연합군이 기술과 절차, 병력에서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지 못하면 매우 열악한 운영체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만여 명과 수많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해서 전투력이 자동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 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으나 상당한 피해를 입고 최근 후방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자들은 파병된 북한군의 약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국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 회의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맞아서도 관계가 소원했던 북한과 중국 간 소통이 최근 다시 활발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뤄간 우호적 관계가 만들어질 것에 대비한 움직임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급 소통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찾아 왕야준 대사를 만났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대사를 찾아가 만난 사실이 공개된 건 1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간만의 일입니다. 박 부상은 왕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전통적인 조중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사는 새로운 한 해 중국은 조선과 함께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관철하고 시대 발전 주류와 양국 인민의 뜻에 따라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무적 협력 심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을 평양에서 배웅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단 3명 참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가 직접 배웅에 나선 건데요.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60여 명의 북한 선수단이 출정했지만 당시 중국 측 배웅은 없었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인 겁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북중 관계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중 양국은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 친선회를 설어냈음에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고위급 소통이나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을 만큼 소원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포함해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한 데 대한 중국 측의 불만, 그리고 미한일 삼각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삼각연대의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북한 측의 불만이 겹쳐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서두르면서 북중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서로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종전협상 과정에서 미러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북중 모두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러 관계가 개선되는 건 러북 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러북 동맹이 약화되면 북한이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을 위해서 결국은 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역시 전통적인 동맹, 중국과 이 관계,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다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한 신냉전 외교가 미러 관계 변화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으로선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자신의 후원 세력이 돼주길 바랄 것이고, 중국도 미북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길 원치 않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미국하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도 같이 끌어들이는 것이 그래서 같이 지지와 협력을 받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한다 이럴 경우에 소외되지 않고 같이 대화와 전략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대한 그런 접근이랄까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올해 당 창건 80주년이고 내년 초 열리는 9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북한으로선 경제 성과를 내는데 중국의 역할이 한층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 절을 맞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연회 주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이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주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할 것을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주 부주석의 발언에 대해 단순한 덕담을 넘어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중국이 갖는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러 밀착했지만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2021년 시작된 8기는 김정은에게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사실상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9기를 새롭게 기약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중요성을 김정은도 각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덕담 같지만 중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 기자,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두진호 박사는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강공 드라이브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같은 자국과 연대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태세는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중국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박사는 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 추진의 이면에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는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까요?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본격적인 혈맹 관계 복원으로까지 곧바로 나아가기보다는 지금은 서로를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나 미북 협상 등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은 가시권에 들어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웅규 소장은 중국은 북러 밀착이 여전히 불편한 수준이고 한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가 갑자기 친해지거나 갑자기 어떤 뭐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중국의 전통적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확실히 약화돼 있고 북러 관계가 동맹 관계화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염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때문에 북중 두 나라는 정치 외교적 관계에 앞서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호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안드레아 켄달 테일러 미국 신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20일 북중러 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켄달 테일러 선임연구원은 이날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북중러 이란 간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이상의 군인뿐 아니라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이제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파견돼 건설업 등 민간 부분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노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relationships to fill key gaps and vulnerabilities that they have in their own countries. And so it's not just the 10,000
또한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따라 동결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을 해제하는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의 정밀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켄달 테일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목표를 버리고 미사일 시험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now North Korea, with the backing of both Russia and China, has torn up its peace agreemen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ntinent. They've done their.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추가적인 재래식 군사 지원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더욱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위반해왔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upport takes many forms, but the most concerning is providing Pyongyang continued access.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 중국 단둔은행에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강력한 금융제재 전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은행을 직접 겨냥할 필요는 없으며 북한과 연계된 금융기관과 고위 관계자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전쟁대학의 제이크 리날리 박사는 중국의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방위협력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날디 박사는 특히 중국의 무기 시스템이 북한과 이란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의 지원은 단순한 무기 이전을 넘어서 사이버 작전 지원, 암시장을 통한 대량 살상 무기 부품 조달, 재래식 및 핵무기 역량 향상을 위한 이중용도 물자 제공 등 더 정교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러 이란 간 군사협력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며 이런 협력 방식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리날디 박사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은 미군의 영내 전력 증강을 광범위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도발을 감행하거나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U.S. defense planners and appropriators must account for potential forms of authoritarian state cooperation in future.
디날드 박사는 따라서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간 금기시 됐던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미한 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침체된 조선업을 되살릴 수 있고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0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군사적 통합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만약 통과된다면 이는 미국 특히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우리 동맹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있는 조선업 관련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새로운 건조와 유지, 보수 모두에서 엄청난 지연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해군이 355척의 함선을 보유하려면 이 법안은 그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해군 전력 구조 평가에 따르면 미국이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함선은 355척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조선소에서 군함이나 관련 부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안경비대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지난 18일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조선업 부문을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 협력 분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조선업은 그동안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사실상 금기시됐던 분야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big headliner here is shipbuilding, right? Something that was really sort of off limits for U.S. allies and partners.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한국은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동맹이라며 해양협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동맹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은 위험을 줄이고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와 법률, 공동개발과 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 겸 국가안보 공급망 연구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안은 양국이 관계를 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확실히 한국은 매우 역량 있는 조선소가 있고 미국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institutionaliz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I think that certainly the Republic of Korea has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과 주일미군 작전참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분석관 역임한 마틴 소장은 한국은 뛰어난 성능의 군함 건조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다른 동맹들도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역량은 어떤 면에선 독보적으로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 해군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역량 있는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더 강력한 방위 관련 파트너십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군사협력을 넘어서서 방위산업 기반이 더욱 긴밀히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한국은 미국과 동맹의 역내 우선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선박 설계, 건조 및 수리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소장은 한국은 상업용 조선업이 매우 발달돼 있다면서 이것은 군사 부문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다른 모든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력과 전반적인 역량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동화된 시스템과 뛰어난 기술 인력을 한국 조선업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Much of it is automated. South Korea has well-trained personnel for its shipbuilding.
이어 한국은 확실히 대형 구축함이나 그와 비슷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자국 해군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한다면 미국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군함 건조 협력이 핵잠수함 기술 공유로까지 진전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마틴 소장은 가능성은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가장 큰 분야는 아마도 수상함, 전투함, 보조함 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잠수함 기술이나 핵 기술이 어느 시점에 공유될 가능성은 있지만 초기 진입 지점은 더 전통적인 전투함 분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that's real likely. It's possible, but I think probably the place where the most
베넷 선임 연구원도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국은 핵 잠수함이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 건조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려면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요한 건 한국이 태평양 전역 방위 계획에 참여해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방위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면서 이제까지 한국은 그런 종류의 지원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ere the question is, what is South Korea prepared to commit to do? Is South Korea prepared to commit?
그러면서 핵 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외무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실현하려면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국방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양국이 한국 등 역내 파트너들과 필수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0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지적하며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5 미일 안보 세미나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미일 동맹은 양국 외교와 안보의 초석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양국이 협력 강화를 위해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안보 환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 비전을 실현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us becomes even more severe, the Japan-US alliance plays a role.
이와야 외무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일 동맹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선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및 방위 협력의 우선 과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지휘 통제 개선과 확장 억제력의 추가적인 보강, 남서제도 주둔 확대,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 증진이 협력 과제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과제의 이행을 위해 조속히 미일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ext, close coope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is essential.
이어 최근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협력을 재확인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회의 쿼드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취임 후 첫 외교 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이뤄진 다자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양국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와야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영내 안보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이 지난 2009년 중단된 북한 내 활동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이 국제사회의 우려 요인이라며 다수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0일 북한과의 관여와 북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f course,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It is a very complex situation at the moment. And as I discussed with him, I think we should try to strive for a re-establishment of some engagement.
일본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사찰 활동을 하거나 상주한 것은 2009년으로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자력 안전과 같은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94년 10월 북한은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IAEA의 북핵 핵동결 감시를 허용했고 IAEA 사찰단은 북한 영변에 상주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발생한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IAEA 사찰단에 출국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2007년 북한은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따라 IAEA 사찰단에 복귀를 허용했지만 2009년 4월 다시 사찰단에 철수를 요구했고 이후 지금까지 이들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적인 우려의 요인이라고도 했습니다.
It's a factor of international concern. There are numerous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this respect. Resolutions that are still valid.
Of course,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다수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귀 기울일 의지가 없고 법적으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며 특히 이시바 총리가 최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눈 한반도 비핵화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미일 정상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프랑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20일 보도자료에서 프랑스 해군 군수보급함 자크 슈벨리에함 한 척과 다목적 구축함 한 척이 2월 중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 해군 함정이 이 같은 활동들에 참여한 것은 2019년 이후 7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11월에도 해군 호위함 프레리아함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관련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해군 소속 F-200 초계기를 파견하는 등 2019년 이후 총 5차례 걸친 공중 감시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VOA는 프랑스 외무부 및 국방부에 이번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에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관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20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농르플르망 원칙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즈 트루셀 OHCHR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억류 당국은 농르플르망 원칙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르플르망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 인도에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트루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구금당국이 포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 규명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등 IHL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언급하며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BOA의 논평 요청에 나의 주된 우려는 이들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쟁 포로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포로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들의 요청에 근거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팻 그리피치 우크라이나 대변인은 이날 BOA에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츠 대변인은 고문과 학대는 금지됐다며 생명과 건강,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적과 관계없이 어디에 구금돼 있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이 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 씨는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는 미 국무부에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조치를 늦어도 3월 중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시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19일에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drugs and pharmaceuticals.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다음 달 중이나 그 전에 발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발효일이나 대상국 등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선 자동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과 같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국이 그 대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관세 부과에 있어서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 또는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든 상관없이 적용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종목이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액 707억 8,900만 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49.1%인 347억 4,4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18.59%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동차만 문제가 아니죠. 반도체 관세 부과도 한국에는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품목 2위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였고요. 인공지능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도체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8.3%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늘려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도 뭐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지난 2022년에 착공한 바 있죠. 다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바깥에 해외에서 제조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기지만으로는 이 관세 부과를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한편 미국 금융회사 시티은행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국내 총 생산 GDP가 0.2% 감소할 걸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관세와 관련해서 공약을 해왔었죠?
맞습니다. 2024년 대선 후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실제로 이 공약에 맞춰 이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시 연기하기로 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이루고자 한 바는 뭘까요?
네, 이게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무역 적자 해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는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네.
이를 토대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해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상호 관세를 맞춤화하는 계획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한 건데요. 상호 관세라는 건 무역을 하는 국가끼리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또 비관세 장벽의 예로는 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보조금이나 규제, 부가가치세, 환율, 지적재산, 보호, 미비 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거의 모든 거래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한국 측에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국 청년들의 참신한 발상의 신생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막걸리와 관련된 상품이었는 거예요. 등산하면 막걸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조절해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It's detec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d not previously reported mpox.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안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9도에서 0도, 수풍 오후에 구름 많겠고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용현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개성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 지역 맑고 일부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함흥 맑습니다. 영하 6, 8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장진 구름 많습니다. 영하 24도에서 영하 7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선봉 맑겠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m, 먼바다 오후에 1에서 3.5m를 이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5m,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지난 18일 진행된 미러 장관급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21일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미러 회담 관련 사안을 중러 정상 간에 논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미러 장관급 회담 결과를 브릭스 정상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주도하는 10개 신흥경제국의 협력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디리야궁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어 미러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향후 지속적 협력 등 4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종전 논의에 배제됐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시각에 보조를 맞춘다는 지적에 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21일 브리핑에서 평가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잘못된 느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이 전쟁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후원의 효과는 매우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히려 정말 혐오스러운 부패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장관급 회담에서는 미러 정상회담 준비도 의제 가운데 하나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1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로 사우디가 거론되는데 확인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장소에 관한 진전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 전에 미러 간 또 다른 고위급 접촉이 있을 수 있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잘라 답하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관급 회담에서 러시아가 동유럽 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철군을 미국에 요구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뜻하는 특별군사작전이 3주년을 맞는 데 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3년간의 결과를 요약하기는 이르다며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또 관련 행사를 치를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군사작전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모든 목표는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 관세와 보급 관세를 부과 중인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 펑 중국 부총리가 21일 화상회담을 진행합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 경제무역협상을 총괄하는 허리 펑 국무원 부총리가 21일 저녁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와의 영상통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미 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미 경제 분야 주요 현안은 관세 문제 등인 것으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앞서 이 같은 계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전날인 20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21일 아침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첫 전화 통화를 한다고 밝히고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을 향한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 관계 핵심 현안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펜타닐 전구체 성분이 유입되는 것을 정말 막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인데 미국에서 오남용이 확산하면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쪽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펜타닐 원료를 중국이 비밀리에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일부로 모든 중국 상품의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 80개 품목의 보복 관세를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차례로 만납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더 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만난다 하면서 오는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각각 회담하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연쇄 회담의 의제는 미 프랑스, 미 영국 각각의 양자 현안 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사안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장관급 회담을 열어 미러 관계 정상화,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 구성 등 4개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재건 계획은 현지 팔레스타인들의 퇴거에 관한 게 아니라고 중동특사가 20일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